우리가 시험에 관련된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꼬이는 스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당당히 담담하게 걸어가는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면, 시험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이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일어난다고 했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소한 것 때문에 점점 커져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일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트위스트에서 곱게 보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가 받으면요, 시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어디냐면 이 지성입니다. 지성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면 지성적인 혼란이 와서 이전에는 별것도 아닌 거, 정말 잘 분별해서 행했던 것들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사실과 감정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이 상하면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혼란을 겪게 돼요. 감정인지 사실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감정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겨울에,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 겨울, 봄 사이에 지나면 저희 집에서 이제 문을 갖고 저희 안사람과 저와 많은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문을 열면 난방이 자꾸 빠지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안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문을 열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두 번 말하는 것도 아닌데 또 열고 가 라고 속이 상하겠죠. 이렇게 상하다 보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또 열고 갔네? 더 확장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걸 거야. 분명히 알면서 또 열고 갔어.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나 혼자 감정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저를 무시하거나 저에게 대들거나 뭐 싸우고자 하는 의도가 없죠. 그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가져요. 예를 들면 내가 닫으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닫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햇빛이 이제 비치잖아요. 일부러 제가 열어놔요. 따뜻한 햇빛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정신차리고 또 닫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을 감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오해하기 있습니다. 시험이 들면 지성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정서적 변화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죠. 또 성도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지성적으로 혼란할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정서,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의 정서가 이제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정서가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정서가 사라지면 슬그머니 세상적인 정서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항상 대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정서가 올라와서 내 마음속에 과거에는 죄라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슬그머니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변화가 와서 내 안에 어느덧 죄가 지배력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이 들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시험이 막상 다가와서 넘어지게 되면 봉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 힘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약해져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별로 없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힘들게 힘들게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는 지혜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뭔가 이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때는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지혜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생각이 혼란, 아까 지성이 혼란스럽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생각의 혼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지혜가 도와줍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지혜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감정이 막 뒤엮여가지고 무엇이 사실인지 진리인지를 모를 때 이 바로 진리가 그 지혜가 사태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시편 2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때가 되면 올바르게 행동하던 것들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올바른 행동보다는 감정을 만족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지 그른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혼란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감정의 파도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막 따라가면 안 돼요.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시험의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에 빠지면 지혜롭게 살펴봐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상황이에요. 자기 처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다 그랬죠? 신앙의 스텝이 꼬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스텝이 꼬여 있다면 크든 작든 시험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에 빠졌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진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도 이 시험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일단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시험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맺어졌던 그 연결고리가 마치 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으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며 그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슬퍼하는 일은 나도 슬퍼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일체적인 감정을 갖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시험의 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 빠진 그 상황, 그 사람을 자꾸 필름을 되돌려 보듯이 자꾸 생각합니다. 그때 그 아팠던 감정을 자꾸 되돌이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점점점 커집니다. 오해도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시험 때문에 오는 그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했는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 시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거기에 흑인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짓는 부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본 분도 있겠지만 짧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에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홍수가 날 테니까 방주를 짓라는 거예요. 현대에 방주를 짓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납니다. 부인은 그 남편이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 남편을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떠나서 가다가 어느 음식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분한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남편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기도했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냐고. 당신이 기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뿅 하고 생기겠느냐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기회를 주시겠냐고. 라는 그 대화 속에서 이 부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랑의 기회를 만들어서 정말 허락한 환경 속에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시험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시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의 때는 어쩌면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의심을 거두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그런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그 시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서 빨리 헤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시험은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방 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고생한 보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의 때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금을 단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전해지는 순금처럼 나오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지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요, 하나님하고 일단 가까워져야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혼란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혼란을 겪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 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게 되면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남지를 않습니다. 시험에 들면 마음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들려도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지 환경으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비춰주십니다. 그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지혜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 속에서 지혜가 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분이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신 존재,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우주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 이런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지혜가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출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안에 들어온 그 지혜가 드디어 기능을 발휘하고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무언가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다 보니까 남보다 내가 높은 자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라는 자기 우월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면 거룩한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것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험에 빠지면요, 선을 행하는 데는 느립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당연히 빠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힘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시험에 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들떠 보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험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미끄러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살게 되면 은혜는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시험의 때는 점점 깊어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수영을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덩이를 어깨에 메고 수영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라앉게 되고 말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로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아들보다 아까운 게 있을까요? 없겠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주로 아버지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머니와 자녀의 대화를 잘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전에 말했는데 안 따라한다라는 거죠. 수없이 말합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지적해 줍니다. 답답해서 엄마가 그런 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따라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가 없다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그때 필요한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지혜, 필요없는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 시험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실천하실 겁니다. 약속을 실천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지혜로 우리가 지금 빠진 시험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채 그냥 있지 마십시오. 때가 악하지만 시험에 넘어진 채로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너무 오래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 정말 가깝게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에 빠졌다면 그 연약한 자신의 모습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의 스텝이 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허락하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그분이 무얼 아깝고 무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으로 건지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들처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의 때, 어려울 때 필요하단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험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섰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은혜,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은총을 부어주실 겁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